구약성경 119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31절로 가서 두 절 더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우리가 32장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눈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어가 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잘 편집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주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특히 이 주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심판을 당하고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와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어서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30세가 되던 해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식으로 제사장에 취임해야 할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치 않게도 청소년 나이에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바벨론에 있게 되었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역할도 주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원래라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할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포로들의 거주지였던 그발 강가에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 있고 그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향이 피어 올라가고 떡상이 차려져 있고 등불이 비추는 그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겠지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전에 묶여있는 그런 일반 신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며 통치하시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될 예루살렘에 사는 언약 백성들의 고통, 파멸 그런 운명을 선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만연해 있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삶 속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도 그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인간은 벽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벽을 뚫고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간혹 그 영화에서 보면 히어로들이 그런 능력을 갖기도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 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 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행위들, 우상 숭배들을 다 보고 그것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볼 수 없는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가치관,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터전으로 삼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마치 우상인 것처럼 섬기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은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오직 힘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명성조차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심판을 행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24장까지의 에스겔서의 일관된 주제였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깊은 탄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듣는 가장 주된 청중, 가장 의도하고 있는 청중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살며 언제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를 고민하고 또 얼른 빨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헛된 희망의 근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 적당히 우리가 이 정도 죗값을 치렀으면 또 이 정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면 하나님이 이때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때와 같이 그런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이 포로 기간은 그렇게 쉽게 일찍 끝나지 않을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냥 잘 겪어라, 너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기간, 그래서 많이 고생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고난이 일상인 그 현실을 그냥 잘 겪어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또 하나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망하고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 현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현실을 겪어나감으로써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그 심판의 메시지마다 그 끝에 후렴처럼 반복돼서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24장까지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선지서의 그 도식을 따라서 심판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곧바로 회복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과는 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메시지가 전환이 되고 이어집니다. 짜임새 있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일곱 나라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이 잘 되면 그들을 시샘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된 사람을 보면 시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인간의 조건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무슨 희망을 건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서 좀 우리도 잘 되길 바란다거나 그런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24장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래서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한편으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대입했었을 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결과를 받고 나면 결과를 받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다가 내가 결과를 받아들고 나면 그때야 이제 한숨 돌리고 또는 충분히 절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 그 친구는 어떻게 됐지? 그 형은 이번에 삼수했는데 이제 또 장수생으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끝나지만 우리를 망하게 했었던 그들, 우리가 망할 때 옆에서 좋아하고 박수쳤던 그들, 우리가 망하는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었던 그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 주위 일곱 나라에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주위의 일곱 나라에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바로 우리가 이 에스겔 전에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일곱 이늘 때는 심판, 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그 심판을 그 차근차근 진행하신 후에 일곱 번째 심판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잠깐 그 화제를 전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일곱 번째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장에서 28장까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여섯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28장 25절에서 26절에 뜬금없게도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5절과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여섯 번째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클라이막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클라이막스에 합당한 대제국 애굽 나라에 임하는 심판이 선포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잠깐 그 시선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절정으로 와서 애굽에 임할 심판이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일곱 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 애굽에 대한 신탁은 총 일곱 개의 메시지로 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일곱 번째 중에서도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라에 준 일곱 개의 메시지 중 일곱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최종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애굽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 나라 전체에게 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로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씬 7-7, 애굽의 멸망과 그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온 열방의 운명에 대한 선언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어느 날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표제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18절과 19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이렇게 잘 이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어지신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그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가 망하는 것이죠. 이번 수능 국어가 그렇게 어려웠대는데 그 맥락이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너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도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보다 참 너 정말 아름답구나.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씀은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월등한데 그러면 묘하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뭐 언약의 표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 기억하여 행하는 예식이고 아마 애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또 외과적인 의미에서의 할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굽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 미개한 다른 나라들과 달라. 우리는 대애굽 제국의 신민이야. 이런 우월감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이냐?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애굽 사람들과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용사와 용사를 돕는 자들이 내려가서 거하고 있는 그 지하 세계에 그들을 다 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21절까지 읽고 31절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덩이에 있는 이 지하의 세계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의 면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요즘 그 연말이라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 시상식 하는데 이제 앞에 시상식 입구에 뭐가 있죠? 레드카펫이 있고 포토존이 있죠. 그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가면 그 내려서 레드카펫을 걸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들어갈 때마다 우와 저 사람 그 사람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렇게 이제 우쭐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처럼 마치 그런 장면인 것처럼 이 지하 세계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의 면면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카메라 워킹을 하듯이 자 봐라 여기 이 셀러브리티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를 봐라 아수르가 있다. 22절과 23절에 이제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봐라 모두를 두려워 떨게 했었던 그 아수르가 여기에 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던 그런 힘 있는 자였다. 힘 있는 족속이었다. 아수르를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자 여기도 봐라 여긴 엘람이 있다. 엘람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의 최동단에 살고 있었던 족속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 동쪽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만한 최동단에 위치한 사람들. 야 여기 엘람 사람들도 있어. 야 그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 있어. 자, 26절에 보면 야, 여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온무리도 있어. 메섹과 두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사고 세계에서는 최북단에 있었던 사람들. 야, 메섹과 두발이 있어. 이들도 참 두렵게 했었던 사람들이었지.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었지. 야, 여기에 에돔 사람들과 그 고관과 왕들도 있어. 이 봐. 하고 싹 보여줍니다. 그 지하에 애굽이 유명한 나라의 여인들과 함께 던져진 그 글쎄요. 그 유명한 나라의 여인이란 표현은 아마 많은 유명한 나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나라들은 보통 이제 여자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도시나 나라들. 이 여인들을 봐라. 이 나라들을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 너희들이 두려워했었던 수많은 나라들, 힘께나 쓴다고 자부했었던 그 나라들을 봐라. 야, 애굽이 내려가 있는 그곳에, 대제국 애굽이 내려간 그곳에, 야,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메섹과 두발도 있고, 에돔도 있고, 동서남북에 힘께나 쓴다 하는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다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하는 처지가 되어서 거기 모여있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 나라들, 너희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고 우리도 좀 그 비슷하게 살고 싶다 생각했었던 그 나라들 지금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에 오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가 거기 와요. 그 구덩이에 바로가 들어가요. 힘께나 쓰던 사람들,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메섹과 두발도 있고 에돔도 있는 온 나라의 왕들이 한 자리씩 저마다 차지하고 있는 그 지하세계, 그러나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곳에 애굽왕 바로가 들어가면서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야, 난다긴다 하더니 나 말고 다 여기 와 있구나. 내가 여기 왔다고 참 괴로웠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 내려와 봤더니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그래 한다 하는 사람들 다 와 있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바로는 힘과 권력의 정점에 선 존재입니다.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를 보면 그 이집트가 신봉했던 세계관, 바로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이 그 피라미드로 잘 그 형상화되어 있죠.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 있는 마지막 돌 하나, 그 꼭지점에 연장선상에 위치한 바로의 묘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 수많은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온 존재로서의 바로의 모습을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갖고도 결국 바로는 수치의 자리,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칼에 죽임을 받은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 사이에 그 자리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함께 공유했었던 다른 수많은 나라의 군웅들이 거기에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힘과 권세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듯이 그렇게 살아온 운명의 결과로 결국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함께 구덩이에 눕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무리입니까?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알고 있었던 애굽이 무덤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허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결국 여기였나? 이게 끝이란 말인가? 내가 가졌던 그 많은 힘, 그 권력이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종말의 자리로 이 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몰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덤, 이 종말, 이 지하의 자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던 바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나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권력과 힘이 그들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이다. 죽음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요? 죽음의 다른 말은 허무, 무의미, 무가치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내가 평생 살아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결국은 죽음이란 말인가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냥 먼지다. 우리 단어에는 흙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히티끌입니다. 티끌. 너는 먼지다. 그냥 먼지다. 얼마나 엄정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선망하며 쳐다보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그런 거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끝으로 열방을 몰아가고 계시고 열방의 이 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그 열방을 선망했거든요. 그들이 그 열방을 동경했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렇죠?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그것. 조금만, 나에게 조금만 더 재원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만 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만 더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있다면, 나에게 조금만 더 능력이 있다면, 이 상황을 통제할 만한 최소한의 힘이 있다면 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가진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거하는 그 지하세계 수치의 자리에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대요. 얼마나 허망한 인간의 결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끝에 인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보아라, 너희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마치 너희들이 무엇인가 되는 양, 스스로를 신이라 일컫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겨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결국은 여기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자리에 정직하게 서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더냐, 아니면 다른 답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도 열심히 지킨 사람이라서 사실은 정말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예수께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좀 인정해 주시죠 라는 의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그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꽤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그게 다가 아니다. 철저하게 네가 가진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제자들이 이렇게 크게 놀라죠. 몹시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자도 안 돼요?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부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가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끌고 오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절망을 마주하지 않으면, 죽음을 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인간은 결코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몰아가십니다. 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무의미함이, 무가치함이, 허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위력적인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의 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바울의 길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답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 발견하게 된 그 바울이 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나에게는 풍부한 것, 비천한 것, 부유한 것, 가난한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모두를 누르고 제일 정점에 올라간 바로가 보여준 길과 얼마나 다른 영광된 길입니까? 바로는 그 정점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냥 그래 여기가 끝이구나, 모두 다 여기 있었구나, 나만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곤경에 처한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어떤 정황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한 자, 할례 받은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과는 다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사람들은 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저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된 길을 증언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복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한계를 마주해야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내몰렸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뚫고 넘어서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놀랍고 복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